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84절에서 88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저희가 시편 119편을 읽었죠. 84절에서 88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것 같으셨습니까? 84절을 보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황이 긴박하거나 죽을 고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죽을 고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85절을 보면은 나를 해하려고 핍박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고 또 86절도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절도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고비 앞에 있는 사람이고 살 날이 얼마 없을 것 같은 상황이고 괴로워하는 상황입니다. 대적자들이 웅덩이도 파놓고 이유 없이 해치려 하는데 이제 거기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나 84절 끝에 보면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제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까? 제발 좀 저 좀 건져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른 곳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때도 이 사람은 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제 곁에 계신 거 맞습니까? 이 사람도 굉장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떠난 거야?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대부분 시편 연구가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에 의해 기록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양치기였을 때, 신하였을 때, 그리고 왕이었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시에 다윗의 시대는 신하였을 때입니다. 다윗이 신하였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윗이 유명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질투가 솟아나게 되죠. 사울이 왕인데 백성들이 다윗한테 마음을 더 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질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오르게 되자 저거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원래는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죽여버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괴롭히게 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왕의 권한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견디다가 끝내는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도시를 빠져나가 광야에까지 가서 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추 해결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눈앞에서 사라졌고 백성들 앞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분산됐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사울에게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 있는 이 질투, 분노, 미움이 사그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성이 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해서 다윗을 쫓게 됩니다. 그 넓은 광야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다윗의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달려들게 됩니다. 이거를 무려 10년 동안 합니다. 다윗은 10년이란 세월을 여기저기로 도망치면서 살게 됩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이 기간 동안 사울에게 잡힐 뻔하고 죽을 뻔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원수가 나를 핍박하며 멸하려 하나이다. 이유 없이 나를 해하려 하며 웅덩이를 파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긴 세월을 나그네처럼, 불청객처럼, 떠돌이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왜 빨리 사울에게서 건져주시지 안 건져주시고 계셨던 것입니까? 혹시 다윗이 호소했던 것처럼 저 멀리 계셨기 때문입니까?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돕지도 않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어도 건져낼 힘이 없으셔서 못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뜻 안에서 자신의 일들을 준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셨고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방향으로 다윗을 데려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마주한 현실이 마냥 싫을 뿐이고 그저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느끼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 긴 시간 동안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거는 다윗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좀 더 깊어지고 싶고 영적인 세계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런 제목으로 시간을 정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간까지도 할애하면서 주님을 간구하면 하늘이 쫙 열리면서 복이 막 쏟아져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달 동안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얼마나 강했던지 손사래를 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버려진 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기 원하고 더 깊어지기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낮아지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낭떠러지 앞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앞에 설 때에야 주님과 더 깊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형편, 마음, 그 사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우상, 꿈, 살아왔던 환경,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일하십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벽 앞에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좁은 길을 걷는데도 개의치 않게 되고 또 본인이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웬만한 시험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용맹한 군사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 과정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졸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녀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느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소리가 마구 튀어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방치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녀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뇌가 너무 조그매서 그렇죠. 개미가 코끼리를 단번에 파악하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더듬이로 다리도 더듬었다가 코도 더듬었다가 상아도 더듬었다가 꼬리도 더듬었다가 하면서 군데군데를 이해할 뿐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보실 때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뭐가 유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한 방식으로 응답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며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과정이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이 떼어져 나가고 씻겨져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밀착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걷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시죠?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가게 됩니다. 본인은 하나님과 자신이 더 가까워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깊어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 졸업시키신 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 통과해야 할 과정을 하나씩 거쳐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랬고 원했던 방향이 아닌데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요 앞에 있죠? 예. 번역본이 틀려서 요 앞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네,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거죠. 분인나의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 기간이 최소한 몇 년입니까? 예, 뭐 3년에서 5년은 넘어가겠죠. 3명 정도 되면은. 근데 한나가 옆에서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았으니까요. 배가 불러올 때,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이부자리 불편하지 않는지 확인해주고 손이 부족할 때는 분인나의 아들을 한나가 안아주고 돌봐주고. 그런데 이런 한나 속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매일 눈을 마주치고 사는 저 사람에게는 나의 아이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게 비교가 되면서 저 여인에게 있는 자녀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는 없는 게 너무나 서글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줄곧 울상이 되곤 했습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특별히 괴롭히지 않아도 한나는 충분히 서글픈데 분인나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면서 핀잔을 주면 좀 견딜만 하겠는데 매일 같이 밥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그러는 관계에서 수년 동안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것도 먹기가 싫었고 눈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나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여자가 술 취했나 할 정도였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괴로워서 하는 기도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왜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혹시 한나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는 다른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애를 낳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너 명씩 낳는데 그런 건 바라지 않고 그냥 딱 한 명만이라도 낳고서 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소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그냥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한동안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까?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통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인물을 잉태하고 낳을 귀한 딸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바닥의 휴지처럼 여길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소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제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귀가 번뜩였겠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분량이 채워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한나가 드린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아이 하나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오랜 시간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때가 되자 아이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런 오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10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나라를 구하는 일들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는데 왕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사무엘을 따르며 존중하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무엘을 보고 있노라면 열아이가 부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이후 5명의 자녀를 한나에게 더해 주십니다. 태의 문을 여신 것이죠. 그동안 왜 닫고 계셨던 것입니까?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위해 한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친 적이 많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너무나 귀한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남을 정도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잉태 중이시거나 아니면 벌써 낳아서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통장에 다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다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도 활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환경을 알고 계시고 나의 성향과 성격, 죄성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강한 점과 약한 점, 체질, 습관도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그 지식들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그 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배치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 또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 또 나의 삶에 주님의 복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그 길들을 걷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상황이 싫을 뿐이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지만 나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기에 통과해야 할 과정을 적절하게 안배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혼자 냅두지 않으시고 주님도 그 옆에서 같이 걸어가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주님의 전제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잘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과외 선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유 없는 고난을 오래 당했죠. 그런데 그 숱한 과정을 겪은 뒤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한테 직접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게 됩니다. 사람한테서는 아무리 배워도 못 얻는 것들을 하나님한테서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치가 천만 개의 금은보다 더 귀한 거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만 개의 금보다 귀한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 내 마음과는 다른 그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길을 걷게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 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가볍겠죠. 세상에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것들로만 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그 삶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별로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 때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다 나에게 복이 될 것을 믿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갑니다. 이런 믿음 속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언제나 신뢰한다고 주님의 큰 계획을 믿는다고 그 기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겠다고 우리 다짐하면서 한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같이 전제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나의 삶을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천만의 은금보다 귀했다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며 사는 놀라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익사이팅한 인생 다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시는 사업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도 돌아봐 주시고 부족함 없이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